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27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뜻을 재차 확인하면서 한국이 이에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이날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기술 발전 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으로 그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자신들의 자주적 권리를 도발로 걸고 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위성을 발사해도 아무런 소리가 없던 남조선 당국이 유독 같은 민족이 평화적 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며 동족을 헐뜯는 것은 공화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27일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이끄는 직승기가 예멘 북서부에 있는 한 마을을 공격해 대부분 아이와 여성인 민간인 25명을 사살했다는 현지 주민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칼레드란 이름의 한 현지 주민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주민은 직승기가 집에서 나와 도망가는 사람들을 공격했고 이건 이유가 없는 학살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26일 장군 한 명과 국경수비대원 두 명이 전선에서 숨졌다고 사우디 왕국이 발표한 하루 뒤에 이번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언론은 사우디 8여단 부여전장인 이브라힘 함지 장군이 나라를 지키다 다쳤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함지 장군은 이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한편 함지 장군이 어떻게 다쳤는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단독 등정에 도전한 일본인 등반가의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일본인 등반가 노부카즈 쿠리키 씨의 시도는 이번이 다섯 번째였습니다. 쿠리키 씨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의 도전이 실패했다고 알렸습니다. 올해 33세인 쿠리키 씨는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리키 씨는 지난 2012년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때 섭씨 영하 20도 기온에서 해발 약 8200m 지점에 있다가 동상으로 엄지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쿠리키 씨는 지난 4월 9,000명의 사망자를 낸 대지진이 가져온 눈사태가 난 뒤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7일 난민들을 태우고 그리스 레로스 섬으로 가던 배가 터키 해상에서 가라앉아 시리아 출신 난민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다른 20명은 목숨을 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해양경비대가 희생자들의 시신을 건졌고 사망자들 신원을 확인하려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터키 보드롬으로 옮겼습니다. 난민들을 태운 길이 8m짜리 배는 바다로 나간 뒤 곧 침몰했습니다. 터키 도간통신은 희생자들이 선실에 갇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터키 보드롬은 서유럽으로 들어가려는 난민들이 터키 쪽에서 들르는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27일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 1,000명 이상이 세르비아를 거쳐 크로아티아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 카탈로니아에서 27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카탈로니아 지방이 스페인에서 독립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 여론조사 결과 분리주의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주의 정당의 지도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바르셀로나가 포함된 카탈로니아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 2017년까지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을 열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카탈로니아 지방주민 760만 명은 지난 2006년에 공식적으로 독립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이 선언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스페인 헌법이 카탈로니아 같은 자치지역이 독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6분입니다. BOA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뿌렸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북한이 미국 CNN 방송 기자를 평양으로 초청해서 새로운 위성 관제 종합 시위소를 공개했다는데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북한이 그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를 서방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위성 지휘소에 고위 간부급 과학자들이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내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바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앞서서 저희들이 그 북한 측의 발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9월 14일이었죠. 북한의 우주개발국장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 로켓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역시 과학자를 통해서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다시 한번 로켓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는데요. 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수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말을 했고요.
네.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중요한 통제 작업이 거의 마무리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 이번에 처음 서방 언론에 공개된 이 센터는요, 이 북한 최고 대학에서 선발된 젊은 과학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연구진 300명이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북한 과학자는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 물론 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측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박했다라는 말로 최종 마무리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CNN 방송 기자가 아마 내부로 들어가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냥 허용을 이제 안 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발사가 임박했다고 말은 했는데 그러면 이 동창리 평안북도 동창리의 발사장에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나 징후가 있습니까?
네, 북한의 과학자가 뭐 그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요. 그 발사 현장인 그 평안북도 동창리, 그러니까 서해 발사장이라고 북한은 부르고 있는데요. 동창리 그 로켓 발사장에는 뭐 특별한 그러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 이것을 그 시사하는 그런 징후나 움직임은 없습니다. 한국의 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그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그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이 이 같은 동창리 발사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 포착이 되면은 그 언론에 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징후 그 움직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벌써 그 동창리에서는 그 발사대 증축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발사장 그 일대를 증축 공사하는 데는 벌써 가림막을 벌써 그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직접적인 징후는 아니고요. 직접적인 징후는 그 평양의 그 근처에 그 북한의 그 로켓을 만드는 1단, 2단 추체 만드는 그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서 그 1, 2단 로켓을 그 기차에다 싣고 이걸로 해서 그 기차편으로 해서 그 동창리에 있는 역까지 동창리에 있는 철로를 이용해서 와서 그 발사장을 움직여서 세우면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즉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가 임박했다는 그런 징후가 되는데요. 아직은 그 철도 움직임 무슨 공장의 움직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은 그 몇 달 전서부터 그 동창리 발사장을 굉장히 좀 그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발사를 할 경우 북한이 지난번 발사한 것보다는 좀 큰 대형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겠나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남북한의 고위 그 당국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제 그런 합의를 했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도 이제 현재로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외국 방송 기자까지 불러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지 사람들이 다 이 점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요?
예, 그 이 북한 측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측 과학자들은 이번에 쏘아올릴 그 로켓은 지구 관측용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인민생활 향상에 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주장하는 그런 발사 이유는 지구 관측용. 그래서 네. 이 북한이 자연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뭄의 수해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이런 위성이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서방의 일부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지만 단순히 이러한 그야말로 실용적인 목적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 하나 내부 결속용 말하자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이제 4년이 돼가지만
네.
그동안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또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무런 그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창건 70주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정표적인 날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는 내부 결속을 하고 또 뭔가 그 과시하는 주민들에게 이런 것도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더 중요하게는 현재 이 북한은 이 장거리 로켓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말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그 활동들을 서방 세계에 위협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역으로 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과 대화를 진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상 위성을 쏘아올리는 기술이 이제 그 아주 강력한 추진 로켓 개발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다 무기를 달면 그것이 곧 이제 뭐 재래식이든 뭐 핵 뭐 무기든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대륙간 탄도 탄으로도 전용될 수도 있어서 이제 조심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한 주변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관리의 말을 잠깐 들어볼까요?
All five of the partner countries in the six-party talks process entered a solemn commitment to North Korea.
네, 미 국무부의 대니엘 러셀 차관보의 말입니다.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경우에 관련국들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의 관계 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 있다.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얘기인데 미국의 입장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그 지난번에 북한의 그 과학자가 그 과학자 입을 빌어서 그 장거리 로켓과 그 핵실험을 시사하자 그 두 가지 그 입장, 두 가지 그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그 같은 도발,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것은 그 대단히 그 동북아 또 한반도 국제사회를 불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하지 마라. 이것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하나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네.
동시에 그 같은 그 로켓 발사를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경고를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대화의 메시지 역시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들으신 것이 바로 그런 대목인데요. 그 미국 무부에서 그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대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22일 날 워싱턴의 그 외신 기자 클럽에서 그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아, 방금 들어보셨긴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지난 2005년에 합의된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상기시켰습니다.
네.
아,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같은 육자회담 그 합의가 엄숙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이 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경우 관련국들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 즉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약속을 그 다시 재확인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북한보고 쉽게 얘기하면 육자회담에 다시 복귀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또 평화 체제 기존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기존에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서 그 평양이 좀 귀담아 드려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에서든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 기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러셀 차관보의 발언 이것은 9.19 공동성명을 다시 한번 그 상기시키면서 이 북한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킨다면은 그동안에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는 북한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온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네.
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지원하고요. 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성김 특별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 미국 국무부 내에서 어떤 입장 조율이 분명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9.19 공동성명이 성김 대표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도하는 중요한 문서다. 그러니까 9.19 합의를 여전히 미국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 미국은
네.
그래서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 탐색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러셀 차관보나 그 성김 특별대표를 통해서 나온 미국의 입장이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도발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은 사실 그 사전 전제 조건을 단 그러한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조건 없는 육자회담 재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 대화는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어쨌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인 육자회담 재개든 육자회담 수석대표들의 비공식 회동이든 어떤 형태의 회담이든 생산적이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그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야 육자회담이든 뭐든 할 수 있다.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북한을 도발을 막고 또 곧바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는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사전 외교 노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그 조치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진정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육자회담이든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핵 문제하고는 별도로 말하자면 고위급 접촉에서 한국은 이미 남북한의 그 합의가 이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네. 실제로 발사할지는 모르지만
네네.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해서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한국 정부는 아직 그런 그 대화 제의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그건 지난 23일이죠. 서울에서 제8차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 방안이 논의가 됐다는데, 우선 이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라는 게 어떤 회의이고, 무엇 때문에 열리는 건가요?
네, 국방 그 협의체 얘기인데요.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 아시다시피 그 미국과 한국은 그 동맹 관계고요. 또 군사적으로는 그 연합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과 미군이 그 한 사령부, 한 사령관에 속해서 같이 그야말로 어깨를 나란히 해서 싸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연합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그 군사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양국 간 군사 연합 또 북한의 위협 뭐 이런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미한 그 국방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그 군사 당국자들이 만나서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여러 그 군사적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그 국방 협의체인데요. 이번에 그 서울 국방부에서 23일부터 이틀간 그 열렸습니다. 8차 그 미한 국방협의체 회의라고 그러는데요. 이에 따르면 여기서 그 북한 문제, 특히 요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북한의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그 핵무기를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그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그 미한 간에 그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이 문제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그 군사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자 유엔 안보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예, 사실 이것은 뭐 분명하게 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북한은 그동안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핵실험 등을 통해서 유엔 결의 세 가지 유엔 결의를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의는 모두 다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한 도발을 다시 시도할 경우에는 자동 개입한다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가 그런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명 그 트리거 조항, 트리거 자동 개입이라는 그런 네. 조항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이미 미국이라든지 한국 주변국들은 이 유엔 결의 위반이 될 것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가
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터여서 유엔 안보리가 분명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이 과거 사례를 보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중국의 입장이 늘 이제 다른 그 여러 나라와는 이제 다른 길을 갔는데 예를 들면 지연시키거나 또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과거 사례를 보면요. 북한이 그 2006년, 2009년, 2012년 이렇게 그 장거리 로켓과 그 이어서 그 핵실험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그때마다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그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그 채택을 해서 제재, 경고 이런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논의되는 과정, 제재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중국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제 물론 그 참여해서 결정을 했지만은 과거를 보면은 좀 이거를 상당히 좀 지연시키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북한이 그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을 쏘았으면은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이 논의를 지연을 시키고요. 또 제재하는 것도 그 제재의 강도, 그 제재의 대상 어디까지 포함을 하고 어느 정도 강도를 할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때마다 중국이 좀 그 음으로 양으로 좀 그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그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하고 오바마 그 대통령하고 여러 번 그 정상회담 또 그 회동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그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미국 언론에다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 북한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북한과 중국 관계가 지난 2013년 2월이죠. 그때 그 북한의 그 3차 핵실험이 상당히 냉각되고 지난번에 그 천안문에 그 열렸던 열병식에는 북한의 그 아주 그 낮은 급의 최용의 특사 정도가 오는 그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요. 만일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하고 또 핵실험,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과거보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이런 논의와 그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안보리의 그 상임이사국 러시아 중국의 입장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슷한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이번에 이 러시아 측에서도 입장을 밝힌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는 사실 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대사죠. 알렉산드로 티모닌 대사가 이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 측은 일단은 북한이 주권국가이자 또 유엔 가입국으로서 말하자면 평화적인 핵에너지를 이용할 권리 그리고 또 평화적인 우주탐사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티모닌 대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하자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티모닌 대사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핵 개발에 반대한다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나라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버리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미국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추가 도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근저에 북한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 이 대사의 발언에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이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과거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고 북한은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까도 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그 2009년, 2012년 이렇게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그 이후 그 핵실험을 그 감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돼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유엔 안보리 결의 2087 또 2094호를 했는데요. 대개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첫째는 그 로켓 발사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그 미사일 또는 로켓 이런 발사 활동 이런 것을 금지라고요. 또 핵실험하지 마라. 모든 핵활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조치로는 그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그 굉장히 강력한 그 금융 제재 조치를 취했고요. 또 북한의 그 무기 수출과 무기 수입을 그 막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엔 안보리가 취하는 그 조치고요. 이와 별도로 그 각국 유엔 안보를 필요한 그 전 세계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그 제재 조치를 또는 그 정치적 외교적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 특히 그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그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 북한 중국 관계 상당히 냉각된 그런 그 북중 관계로 나타났는데요. 만일 이번에도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로켓과 핵실험을 할 경우 상당한 그 정치적 외교적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 가장 이 민감하게 그 느껴지는 쪽이 이제 한국인데요. 자, 이 한국의 반응이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한국 국방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에 대해서 한미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가 있으면은 저희 군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만 이 한국 정부의 입장 현재까지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이것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고요.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거리 로켓을 말하자면 발사할 경우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나 국방부도 다 같은 입장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한국 정부는 그 사전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실제로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이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인데 만약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현재 추진 중인 이산가족 상봉 예정대로 실행이 될까요?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그 한국 정부 또 북한은 그 다음 달 20일부터 금강산에서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그 합의라고요. 대부분의 그 실무적인 준비 절차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만일 진짜로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전망하고 있듯이 북한이 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그 남북관계 또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이것이 어떤 그 하나의 빌미, 이유가 돼서 이산가족 상봉이 좀 그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가능하고요. 동시에 이것은 그 정치적, 군사적 문제와 상관없는 그야말로 인도적인 문제고 또 남북 간이 그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합의한 굉장히 귀중한 결실이기 때문에 그 남이나 북이나 정세가 어렵더라도 이것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북한이 과연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 또 발사할 경우에 남이나 북한이 이산가족상봉과 어떤 결정을 할지는 상황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북한에서 아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지난번에 고위급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회담 이후에 이제 중단이 됐는데 만약에 로켓 발사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다시 하겠다고 나올까요? 한국에서?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말하자면 남북한 사이의 고위급 접촉에서 이른 8.25 합의가 깨졌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이 8.25 합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국 정부로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확성기 방송의 재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도 무산되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극도의 대립으로 가는 상태가 전제가 돼야 될 겁니다. 그 최 기자가 아까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국 정부는 상당히 이것이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정치, 외교, 안보 문제와 별도로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보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할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한국도 이 당사국으로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은 뭐 명약관한 사실이고요. 이 맥락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취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리어 합의 자체가 사실 다 엉클어지고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되게 되고요. 한국 정부로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이 파리어 합의를 만들게 된 근저의 그 배경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을 재개하는 방안을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특별히 북한의 이 로켓 발사 가능성을 놓고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전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뭐 다른 언론이 없으니까 이게 북한 언론인데 뭐 내일이라는 게 우리는 시정일관해요. 진실을 그냥 알리는 거죠. 뭐 6.25 진실을 비롯해서 남한 실태, 1달러짜리 책자, 뭐 DVD 뭐 이런 거.
네, 들으신 바와 같이 한국의 한 탈북자 단체 대표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어떤 내용이 담긴 전단을 날려 보냈는지 우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국의 그 탈북자 단체죠. 그 북한 동포 집적 도끼 운동이 그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데요. 지난 그 22일 그 밤입니다. 밤에 그 경기도 그 임진각 인근이니까 아마 파주 근처인데요. 거기서 그 전단 120만 장을 그 대형 풍선에 매달아서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도 이 단체의 그 대표하고 있는 그 이민복 단장이 한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그 들으신 대로 그 일종의 무슨 대북 그 선전, 뭐 선동 이런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6.25 전쟁이 그 북한의 그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거, 뭐 이런 그 실태 이런 것을 알려주고 또 이와 별도로 그 1달러짜리 지폐, 또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책자, 그리고 무슨 서방의 그 영화라든가 동영상을 담은 DVD 이런 것을 알려줬다는 건데요. 이것이 그 최근에 그 저희가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 대북 그 북한의 그 로켓 발사와 함께 그 풍선을 이용한 그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 반응을 보였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북한 동포 직접 도끼 운동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 자유 북한 운동 연합이라고 하는 그 탈북자 단체가 그 파주 지역에서 이 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이 동영상으로 제작한 DVD나 USB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이 북한은 사실 앞서 저희들이 얘기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대북 전단 이 한국에서 날려보내는 이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한 반응 그러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이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고위급 접촉을 그 제안했고 그래서 파리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작년에도 사실 그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에 그 아시안 게임 폐막식을 이유로 해서 내려왔지만
네.
실제는 전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이 그런데 이 전단 문제를 이렇게 북한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상황이 상당히 그 나빠질 소지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수준입니다. 이 북한의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대남 선전 매체는요, 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독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삐라장들이 날리는 하늘 아래서 이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들이 어떻게 만나고 또 북남 당국자들이 어떻게 마주 앉아서 관계 개선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이 대북 전단 살포에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중간에 껴서 그 곤혹스러운 그런 굉장히 난처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그 이것이 그 전단 살포가 그 탈북자 단체의 그 자체적인 행동으로 그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이 같은 그 대북 전단 살포 뒤에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행위를 두둔하고 있다. 또 이는 남북 합의에 대한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그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고 또 이런 것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문제는 그 한국 정부가 법적으로 이를 그 중단하거나 제지할 아무런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 헌법상의 그 전단 살포는 그 표현의 자유 그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 아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요. 그 통일부 또는 그 관련 부처들이 이것이 그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를 제재하거나 금지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금 중간에 서서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피를 100g 뽑으면은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쌀이 1kg가 60원이었을 때 4,000원이면 쌀을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함경북도 무산이 고향인 탈북자 김나영 씨. 중국에서 피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열차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야, 오지 말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딱 사다리 타고 두 명이 딱 올라갔는데 얘들이 부득이온 거예요. 거기서 집 꼭대기서.
공안의 눈을 피해 중국 청도까지 숨어들었고 그곳에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던 김나영 씨는 남편이 된 공장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조선족이 아닌 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다고. 당신 이제부터 내가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니까.
딸을 낳고 가정을 꾸렸던 김나영 씨.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에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됐고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남편은 빈털터리 신세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김나영 씨는 딸과 함께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사히 넘었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도 없었다. 전화할 수 없었다. 나 춘천에 집을 받았는데 내일 어디로 주소 어디니까 거기로 와라.
그렇게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재회.
엄마, 여기 어떤 사람이 아빠란다. 네 어째 네 아빠 모르니까 우리 아빠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얘가 부스워 봐봐 자기네 아버지 아니래요.
한국 정부가 준 정착금과 시부모님이 마련해 준 돈은 브로커 비용으로 갚아버렸고 김나영 씨도 남편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알바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한 게 이제 2만원 왔다 갔다 버스비 2,200원 17,000원 남는 거 가지고 들어오면서 가지 1,000원이치 어이 얼마 뭐 이렇게 싸가지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6년차 한국에서도 강의 잘하는 명강사로 인정받은 김나영 씨의 7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 그때부터 이제 노가다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춘천에 정착하면서 지도 어디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벽돌 지고 무 뽑으려 다니고 감자 캘라 다니고 막 이러고 막 완전히 사람이 완전 쇠 빠지기 다니고 그 다음 또 화가 나고 막 그냥 신경질이 나고 사는 게 막 너무 힘드니까 새끼는 저 새끼들이 저 중국말밖에 모르는 거 저 갖다 입학시켜놓고 맨날 똥꼬문이 따라다니고 지켜봐야 되고
사는 게 바빴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새 생활이 어렵고 낯설기만 한 딸에게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막 북한 남자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돈이 없으니까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돈을 모아가면서 저기 보증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화장실 미끄럼지인지 뭔지 그걸 시공해 주려 다니겠다고 그런 시약을 가득 받아와서 대전에 가서 근데 그걸 하다가 안 되니까 그대로 약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팽개치다 보니까 600만 원이라는 게 그냥 또 홀라당 또 빚지게 됐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겁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금에 이자 맨날 그것도 갚아내야지.
자상하고 여유롭고 베풀며 사는 것이 체질이었던 남편은 밑바닥 노동자처럼 마치 전투를 하듯 살아야 했습니다. 옷 장사에 신발 장사, 가방 장사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고 나영 씨는 남의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와보니까 진짜 저는 한 1년 동안 제가 이제 언제 6년 한 4개월 되는데 1년 동안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냉면 삶는 주방 아줌마였어요. 나오자마자 뭐 누가 강의합니까? 애 때문에 시간제 알바로 뛰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막 2만 원 벌어올 때도 있고 막 3만 원 벌어올 때도 있고 전문 가서 직원으로 일 못하고 그냥 알바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살자고 내가 이렇게 왔냐. 남들처럼 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을까. 남들처럼 돈을 벌고 어떻게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탈북자들한테는 금방 나오면 그 식당 나와서 130만 받고 설거지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춘천 사는 탈북자들이 통일 전망대로 관광을 나섰던 날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탈북자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북한 기차역에서 안내 방송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흉내내기를 했던 나영 씨를 누군가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영 씨에게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사람이니까 이런 모임에서 와서 강의 좀 해라 그래요. 근데 강의라는 게 강의 아니고 뭐 탈북하던 이야기, 살다 온 이야기 하는 게 그냥 뭐 수다 같은 거죠. 강의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학생들 앞에서도 일반 청중들 앞에서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일기처럼 풀어놓는 강의를 하다가 천안함이 폭침된 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딱 1년이 됐는데 천안함 까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연평도가 이제 막 또 대낮에 난리치는 것도 봤는데 막 법정에서 이제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막 그런 사람도 또 막 뉴스 통해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온 나라가 먹고 사는 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전쟁 나면은 우리는 북한한테 이거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이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했다는 놈, 안 했다는 놈, 막 그냥 지네들끼리 막 그냥 인터넷에서 싸우고 난리치고 막 이 교수가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걸 보니까 너무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나영 씨라도 나서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저렇다면은 하나로 똘똘 뭉쳤는데 이 나라는 왜 다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나라가 어려운데 다 더 분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좀 마시 부르는 사람, 저 사람은 좀 뭐 좀 정신 나갔냐? 막 너무나도 그때 막 혼란이 오고 막 정체성이 돼서 내가 막 그 다음에 그때 제일 실망한 게 새끼들이고 내가 너무 힘들게 왔는데 잘못 왔는가? 이 복잡한 사회.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일하는 것도 막 돈도 안 되고 사회에 대한 혼란, 막 실망 이게 막 오면서 저도 막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딱 그 선이 서는 게 우리가 북한을 아는 우리가 이 갈등하고 이 정신 못 차리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알려줘야 되는 게 너무나도 이게 시급한 일이 아닐까.
그냥 남들 앞에서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는 데 만족하면 안 되고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알려주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먼저 와가지고 냉면이나 사물나 여기 왔냐. 내가 할 일이 이 사회에 꼭 있다. 그 일이 있다면 나가 알리는 거다. 북한을 알리는 거다.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만드는 거다. 설득을 시키자 이 사람들한테. 북한이라는 나라의 본성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 오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알려줘야 되겠다.
고향에 남아있는 일곱 오빠의 식구들 그리고 어머니께 해가 될까 차마 나서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조용히 정착해 사는 평범한 아줌마이고 싶어서 몇 번이고 거절했던 일이었지만 불현듯 나영 씨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는 생각에 전국의 군부대를 찾아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알리는 강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살겠습니다. 저 가정만 그냥 보고 사는 아줌마니까 그런 데다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몇 번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막 연평 정세 긴장해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저 더 전화 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내가 공감을 할 때였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나를 받아준 대한민국에서 내가 할 일이 이거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 앞에 서려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춘천에서 서울로 대학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도 주지 않고 우리가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아줌마가 아닌 중국은 손님들이 없으면 그냥 막 집에서 자요. 식당에 손님 없으면은.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손님이 없어도 나가서 창문 유리도 닦아야 되고 냉장고도 거들어야 되고 막 한자리 쉴새가 없어. 손님 없으면 없는 것만큼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사장님 눈에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쁘게 보이지 않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잘리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꿰부리면 나고자가 될 것 같은 위기감. 내가 섰던 자리도 곧 내어줘야 할 것이라는 긴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 여기에서 최고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리띠 풀지 말자. 긴장하게 살자. 그래서 진짜 놀라도 못 가고 우리 남편이 이제 한국 남자인데 주말만 되면 막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 되면은 또 교회 가서 교회 일에 몸담고 막 교회 가고 또 평일 되면은 나와 또 강의하고 공부하고 진짜 언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본 때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한 3년 동안 내가 진짜 불같이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강의 내용도 발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일 뿐 아니라 한국을 이끌어갈 똑똑한 청년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정치, 세계의 흐름도 알고 있어야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알아도 우리 안보, 외교 안보 대한 거는 너무도 모르는 게 많고 우리나라 애들이 군복을 입혀놨으니 군인이 이제 걔네들을 벗으면 다 우리나라 다 대학생들이에요. 애들이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막 질문이 막 들어올 때 보면은 내가 너무나도 막 어설픈 거예요. 북한 이야기밖에 할 거 없어요. 근데 애들이 국제적으로 주변 국가하고 연결시켜서 말하면 내가 바본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야, 이거 아니다. 내가 이제 그 군부대 강사들은 또 교수급이라고 이렇게 또 호칭을 내줘요. 안보 교수라고. 내가 교수도 아닌 게 왜 교수냐. 교수가 대사 그러면. 그래가지고 경희대학교 안보정책학과라는 데를 지원을 했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찾게 된 새로운 그 무엇. 강사들 중에서도 명강사를 만들어낸다는 명강사 육성 과정에 장학생으로, 그것도 탈북자로는 첫 주인공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좀 한다는 사람들하고 강의하는 걸 좀 배우고 싶어서 명강사 이런 육성 과정도 먼저 군사문제연구소 갔어요. 거기를 나라사랑 강사 1기 모집한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180명이 모여왔는데 탈북자만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나라사랑 강의를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왔어요. 군사문제연구소에서 하는데 여기서 딱 3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1등, 2등, 3등을 뽑아가지고 한국강사협회 명강사 육성과정에 보낼 거다. 그 육성과정에 그냥 가자면 120만 원을 돈을 내야 돼요. 3명만은 우리가 돈을 내서 보낼 거다. 그래서 거기서 길을 쓰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그 3명 안에 또 들어간 거예요. 탈북자 최초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김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곧이어 4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